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이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을 방문한 해리스 사령관은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라도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며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날 존 하이텐 미 전략사령관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해리스 사령관과 함께 정경두 신임 한국 합참의장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한국군 고위 당국자도 만나 한국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두 사령관은 내일 시작되는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프리 가디언, UFG 연습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도 이번 주 중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미군 지휘관들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13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송 장관 등을 만난 바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1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UFG 연습에는 미군 17,500명과 한국군 5만여 명 등이 참가한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UFG 연습과 관련해 미국은 전 세계 많은 동맹국들과 정례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UFG 연습을 하루 앞둔 20일, 미한 두 나라의 이 같은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회의 신임 의장으로 취임한 정경두 의장은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한국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서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 대비 태세 확립과 테러와 재난 등에 대비한 선도적 대응 태세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또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에 대한 정립 등을 통한 주도적 군사작전 수행 능력 강화와 유리한 안보 전략 환경 조성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육군의 한 부대에서 K9 자주포 훈련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18일 오후 3시 19분 철원군의 육군 모부대 사격장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K9 안에는 7명의 군 장병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 중 이모 중사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정모 일병이 19일 숨을 거뒀습니다. 나머지 5명의 병사들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이중사와 정일병을 순직 처리하기로 하고 이들의 계급을 각각 상사와 상병으로 추서 진급시켰습니다. 연결식은 내일 국군 수도병원에서 육군 5군 단장으로 치러집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주둔하고 있는 탈 아파르 탈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오늘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ISIL군이 항복하던지 죽던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 아파르는 모술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으로 지난 6월부터 다른 ISIL 도시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현재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군은 탈 아파르를 둘러싼 상태입니다. 미군과 이라크군은 탈 아파르 내에 약 2,000명의 ISIL 군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라크군은 알 아바디 총리의 발표에 앞서 탈 아파르의 탈환 작전이 임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선전물을 배포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고 오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20에서 80mm, 황해도는 120mm를 넘기는 곳도 있겠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미국령 괌 인근을 겨냥한 타격 계획을 공개한 지 닷새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라면서 승인을 미뤘습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이 북한의 도발적 언사에 대응한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의 발언 역시 눈에 띄게 완화됐습니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견딜 수 없는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역시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은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4일에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고 관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라는 이제 그 보도 내용인데요. 물론 지금은 이 위협이 좀 주춤했습니다만 어떠한 위협이었는지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북한이 공개한 관포위 사격 방안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예, 전략군 사령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예. 육해공군 외에 전략군 사령부가 따로 있는데요. 이 전략군 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나온 것이 지난 8일이었습니다. 네. 이 성명에서 처음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북한이 위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나온 것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은 괌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이어서 그다음 날에는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사령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포위 사격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4발을 동시 발사해서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아주 그 자세한 경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네마현과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사거리 3,356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에 괌 주변 3,40km 해상 수역에 탄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어서 8월 중순까지 이 방안을 최종 완성해서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 발사 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마치 실제 행동이 임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북한의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네.
핵 공격에 대해서 수차례 위협을 했었고요. 또 영상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번에 괌 포위 사격 위협이 특별한 관심을 끌고 미국 내에서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그 전에 북한이 두 차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예.
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이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사실상 완성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뭔가 그 특별한 미국 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었고요. 또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네.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군 당국이 포위 사격에 대한 목적도 뭐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에 엄중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위협을 가했을 때 미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바로 사드입니다. 2013년 4월에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 서북쪽에 사드 포대가 배치가 됐는데요.
예.
이 사드 포대가 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겁니다. 이 포대에는 트럭에 장착된 6개의 발사대가 있고요. 또 각 발사대에는 장착된 8기의 요격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이 밖에 고성능 X밴더 레이더, 또 화력통제센터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이 괌에 도달하기 전에
예.
격추하는 방법입니다.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의 이지스함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네.
이지스함에 장착된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50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이 발사가 됩니다.
네.
또 한국에 배치된 이지스함, 또 일본의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로 요격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나머지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미리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될 조짐이 보이면 미국 전략 감시 자산이 이를 포착해서 즉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구체적인 선제 공격 방안을 마련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면 곧바로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그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그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가 선제 타격에 동원될 수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또 경고로 일종의 뭐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토를 공격하면 전쟁으로 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네.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는다면 물론 포위 사격의 내용이 좀 다른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매티스 국방장관은 일부러 기자실을 찾아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이 실제로 영토를 공격하면 곧바로 전쟁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영어로 It's game on for war. 말하자면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네.
전쟁을 위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미국은 괌을 잘 보호하고 있다.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곧바로 포착할 수 있고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방금 이현철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다양한 요격 수단을 이미 괌도에 갖추고 있고요.
예.
또 그전에 분명한 말하자면 공격의 징후가 보일 때는 일부 당국자들은 선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양측이 굉장히 강경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는데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 보고를 받고 공격 계획은 보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김낙겸 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최종 방안을 완성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 이렇게 밝힌 지가 닷새 만인데요.
예.
김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직접 시찰하고 이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네.
지휘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또 보고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일단 공격에 대한 승인은 유보했는데요.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이 어느 쪽이 더 불리한지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게 좋을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미국과의 상황에 따라서 또 언제든 괌 포위사격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위험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미 천명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예.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껏 위기를 고조시키고 마치 이제 곧 실행만 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북한이 괌을 공격할 의도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제기를 한 겁니까?
예, 물론 북한의 의도를 북한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네.
일부 전문가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포위 사격을 가할 그런 의도는 없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요.
예.
그 근거는 김정은 체제로서는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큰 말하자면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예.
이 매티스 장관이 얘기한 대로 북한이 미국 영토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결과는 사실 명약관화한 것이고요. 바로 이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말하자면 미국을 겨냥한 전쟁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북한이 그런 자살행위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예.
맥락에서 이 말폭탄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그런 심증을 갖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 화면에 뜬 괌의 위성 사진은
예.
6년 전 2011년에 촬영된 그런 낡은 것이라는 그런 것이 확인이 됐었고요.
예.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실제로 포위 사격을 위협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군사적인 준비를 하는 동태는 전혀 파악된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그야말로 이전에도 줄곧 해왔던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엄포가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행동을 옮겼을 때 득보다 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협 수준에서 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유보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공격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국환 기자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공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떨지 북한 정권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괌의 무모한 포위 사격을 하기보다는 이런 위협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도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고 또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또 엄포식으로 여러 가지 선언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오판으로 폭격이 감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예.
이런 점에서 다음 주 2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에서부터
예.
북한의 건국절인 다음 달 9일까지 또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한동안 고조됐던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던 북한의 엄포만큼이나 미국에서도 북한을 향해서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화염과 분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조금 완화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눈에 띄는데요. 먼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 continue to be interested in finding a way to get to a dialogue, but that's up to him.
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 달렸다. 뭐 김정은 위원장에 달렸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포위 사격을 유보한 것을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런 발표가 나온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트위터에 짧은 글을 남겼는데요. 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대안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었다면 그것은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남긴 글을 보면 이 분노와 화염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지나친 그런 발언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곧바로 그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한 발언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북한의 이 전략군 사령부 시찰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포위사격 유보 발언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그동안의 기조에서는 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만큼 톤을 낮춘 것이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유보 발언이 나오기 전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조금 변화되는 기류들이 나왔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
네,
중에 하나가 미국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동시에 그 언론 기고문을 실어서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부분.
네.
이것 좀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난 14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었는데요.
예.
여기에 틸러슨 국무장관 또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외교 또 국방이 책임지는 두 장관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해서 기고문을 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예.
일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에 대비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지금은 북한과의 협상을 선호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 또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여기에 관심이 없으며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핑계를 찾거나 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한 주에 고조됐던 긴장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기류 변화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북한이 과거 협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또 국제적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한 오랜 이력이 있는 만큼 선의를 갖고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물론 두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선호하긴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에 대비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기류가 좀 이제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기고문 마지막에도 언급됐듯이 북한에 대한 어떤 선제 타격론이나 이런 군사적 대응 목소리가 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군사적 옵션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톤은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평화적인 방식으로 또 외교적, 경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에 말하자면 핵포기를 유도해 나겠다. 이런 부분에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고요.
예.
특히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과 관련해서 이 정권 교체의 의도라든지 정권을 붕괴시킨다든지 그런 의도가 없다는 점 그리고 또 남북한의 조속한 통일을 촉진하려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또 38선 이북으로 미군이 진주하거나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네 가지 노 하지 않겠다는
예.
점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군사적인 수단이 아닌 평화적이고 외교적이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수단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을 계속해서 북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부분은 그 틸러슨 장관뿐만 아니라 군 고위 지휘관들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군사적 대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을 낮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아주 군사적인 행동은 한반도에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화적인 방식, 물론 군이기 때문에 군이 말하자면 군사적인 옵션, 방안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 레토릭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스티브 배넌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0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는 군사행동은 전혀 가능치 않은 일이다. 잊어버려라. 예. 이런 강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물론 백악관의 내부의 어떤 일치적인 기류를 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군사적 옵션은 극히 제한돼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국민들도 뭐 군사 행동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괌 포위 사격 또 이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위기감 이런 것들이 고조되긴 했었는데요. 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국인들 10명 중에 6명 지금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 조사인데요. 17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가 현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반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노력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사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는 의견이 완전히 정반대로 갈렸는데요.
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을 때는 군사 행동에 찬성한다. 이런 응답자가 58%가 나왔고요.
예.
반면에 반대는 34%로 24%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도 이렇게 크게 설전이 오고 간 다음에는 좀 대화의 분위기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북 대화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북한이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에 다달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고 여기에 또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예.
현실적인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맥락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북한과 관련한 강한 발언들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동시에 또 국무부에서는 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해야 되고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영내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뭐 특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 조건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언급을 꼭 했었는데 사실 그 조건이 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했고요. 일각에서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미국이 대북 대화의 조건을 좀 낮춘 게 아니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물론 국무부 대변인이 이게 딱 대화의 조건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지 않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시작이 될 것이고 이것이 선의의 말하자면 출발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틸러슨 장관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것이 세 가지를 좋은 스타트가 될 것이고
예.
또 선의를 보여주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무언가 보여줘야 된다.
네.
일종의 좀 공을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리는 그런 모양새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미국 정부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의미 없는 대화 또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북한이 진지하게 그 대화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볼 때 일각에서 나오는 그 미북 대화 가능성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점을 국무부는 분명히 또 한번 밝혔습니다.
예.
지난 16일 외신기자센터에서 헤어드 노트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 한 얘기를 보면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하지만 아직은 그 지점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역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로서 든 것이 바로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아, 미국 정부는 북한과 어떤 범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건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안 고조됐다 최근 다소 안화된 미국 정부 내의 대북 기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서 내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발언 내용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이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 질문 제일 위에 올라왔던 그 주제가 안보 현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부터 계속 이 북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날 이 북한과 관련돼서 한 문재인 대통령 언급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말하자면 강도 높은 말하자면 말폭탄이 서로 오가면서 이 긴장 상태가 상당히 고조되고 이를 통해서 전쟁 위기설이 나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을 좀 불식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째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미국도 같은 생각이고 또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서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결정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에 대해서 앞서 육성을 들으신 대로 북한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강하게 촉구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길을 택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이날 나온 이야기 가운데 좀 뉴스가 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레드라인 금지선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가 이 관련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네.
대한 응답이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레드라인 그 금지선을 그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금지선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점점 더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레드라인 금지선에 대해서 밝힌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핵 고도화에 대한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금지선 발언과 관련돼서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레드라인 말하자면 경계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으면은 어떤 행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군사 행동 이런 것 물리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언하게 되면은 그 선택지가 상당히 좁아진다는 그런 한계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예.
또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정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것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설정한 이게 레드라인이다. 가령 핵 실험을 할 경우에 이건 2006년에 이미 핵실험이 처음에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레드라인을 상정은 했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것이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관련한 일은 아니다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한국과 관련해서 북한은 어쩌면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아껴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원을 네. 이런 발언을 앞질러서 해버린 것이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그런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북한도 매체를 통해서 내놓은 입장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집권 100일의 그 성적표 매우 초라하고 실망스럽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 대화 관련 문 대통령이 대화 관련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유지하는 이상 대화 제의에 절대 호응하지 않겠다.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비난을 했고요.
예.
또 북한의 그 움직임 중에서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게 이번에는 화성 14형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화성 14형으로 백악관을 타격하는 장면이 그려진 선전 포스터를 18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예.
폐허가 된 백악관과 예방전쟁이라는 글자 위에 조선의 대답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고요.
네.
또 각종 탄도미사일로 미 대륙을 사격하는 포스터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실시되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여기에 대한 경고성 그런 포스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다음 21일부터 미국과 한국이 을지 프리덤 연습을 하는데 최근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물론 이제 뭐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만 이 훈련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축소라든지 또 취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 바로 이 다음 주에 시작되는 연합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한반도 정세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예.
북한은 이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레토릭, 수사, 위협적 발언의 강도를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군사훈련으로 맞받아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시 한번 군사적인 대치 상태라 그럴까요?
네.
또는 어떤 죽어가는 그런 말폭탄이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언제든 한반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인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 긴장 수위가 좀 완화됐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예.
하기 때문에 이 군사훈련이 하나의 또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고요. 주목되는 것은 이것이 훈련 축소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 훈련에 한국군 병력은 5만 명이 참가하고요. 또 미군은 17,500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지난해 2만 5천 명 병력이 참가한 것에 비해서는 올해는 7,500명이 줄어든 숫자가 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혹시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조금 감안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을 규모 축소라고 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범한 지 100일이 됐고요.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북한과의 대화 제안에 끈은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의 호응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한국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서 좀 남북관계를 바꿔보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어떤 이런 돌파구 같은 것들이 마련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계속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위협과 도발 이런 문제들이 대화를 풀어나가기 참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문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네.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대화를 위한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대화를 위한 여건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런 중에 이제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제재를 강력히 유지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북한은 대화와 제재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안보리 제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 어떤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동안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위기 국면 속에서 남북 대화를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뭐 룸이라든가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게 현실인데 북한이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그런 공간들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맥락에서 현재까지 보면은 상당히 말하자면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남북 간 대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꾸준히 그동안에 북한과 관련해서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군사회담이라든지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제안한 상태지만 이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었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주로 미국을 상대로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이 괌 인근을 겨냥한 타격 계획을 유보한 소식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미 고위 당국자들이 유화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또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견딜 수 없는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 발언 등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국수 때문에.
예.
그래서 내일 오후에 예. 가려고 하고요. 국수.
예.
아, 갑자기 또 국수 먹고 싶어 해가지고 집사람이.
어.
그래. 하여튼 내일 그 시간 되면 오후에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예, 같이 오세요. 얼굴도 한번 보고.
우리 그 얼마 정도 사서, 뭐 한 번에 사서 자주 가까우니까 뭐 자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집 날아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살려 가거든요.
예, 그렇죠.
오늘 치료가 얼마? 1kg짜리 하나 포장이 얼마씩 되는 거예요?
그 느릅떼기 국수 말이죠.
그 다른 것도 있나요? 가지수가?
옥수수 국수하고 느릅떼기 국수인데.
아, 옥수수 국수하고 느릅떼기 국수? 그럼 옥수수 국수하고 두 가지 다 조금씩 먹어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은 같죠?
느릅떼기 국수는 6,000원이고 옥수수 국수는 5,000원이고.
아, 그 뭐 키로에?
예, 예, 키로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내일 돈 가지고 가서 우리가 사올게요.
그래, 예, 가만히 같이 오세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예.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수를 사러 가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전화까지 하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한 국수인가 봅니다.
예, 제가 잘 아는 북한에서 이 남한에 같이 탈북에 온 예, 친구가 여자분인데 누룩재기 국수를 지금 공장까지 차려놓고 예, 만든다고 합니다. 이 누룩재의 국수는 북한에서도 자주 먹는 거죠. 예, 누룩나무 껍질을 말려가지고 밀가루나 옥수가루를 섞어서 만들어내는 국수인데요. 건강에도 참 좋고요. 그런데 이 남한에 오니까 예, 누룩재의 국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 친구가 이렇게 공장까지 차려놓고 예, 직접 가서 또 공장 가서 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예, 저희 집사람이 예, 북한에서 먹던 그 누룩재의 국수 생각이 난다고 예, 오늘 함께 좀 가자고 하니까 예,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부인과 함께 국수 공장을 찾은 탈북자 김영수 씨. 공장 안을 둘러보기 바쁩니다.
가위가 크다. 가위가 크다. 저 이제 저건 기계 꼽는
기계. 기계 보기는 저렇게 막.
아 기계가 한 보이는데 되게.
중국에서 제일 좋은
게. 아 중국에서 따왔어 이걸?
예, 한국에 수기가 어때요?
아.
지금 사진.
두네인데 두네 이거?
이게서 80분에 이렇게서 나와가지고 이걸.
아 1차 2차에서.
2차 2차.
북한에서 이런 기기가 일 비슷하게 됐잖아.
북한에는 하나씩 있었잖아요.
하나씩요. 네.
근데 아, 예. 중국에서 딱 요것만 데려왔는데도
이게 비싸겠죠.
요것만 데려오는 게 한 세 분까지 먹다 하면 거진 천만 원 들었다고.
아, 이 두 개 다 해서 천만 원 하나만.
요 하나 두 개.
두 개 한 세트가 천만 원.
딱 요것만. 아. 그다음에 나머지 다 한국에 있어요.
그 전동이라는 이거 다 따로 안 좋은 건 아니고.
아니 저 그 저거라는.
저희가 받았지 않나 하는 게.
거기는 요리 막 얼마나.
글쎄. 그 저 이 면적도 꽤 되는지 이게.
예.
몇 달 됐어요 지금 이게?
이제 반지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아 이게 아니라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 근데 아 전망이 보이네 뭐 이게 좋아서 봐도 뭐.
시작이니까 아직까지는 못 먹었죠.
공장을 둘러본 탈북자 김영수 씨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아 국수 만드는 공장 자체가 엄청 큽니다. 예, 공장 규모가 여느 다른 이제 세 칸짜리 집이라고 할 때. 그런 두 집을 합친 것만 할 정도로 엄청 큰데요. 예, 거의 한 30평은 넉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국수를 누르는 칸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가공하기 위해서 세척도 하고 가루도 섞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 공간이 가운데도 큰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쪽 옆에 공간에는 또 이제 냉장고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또 창고 쪽에 창고 큰 창고가 또 하나 있고요. 이렇게 엄청 큰 건데요. 참 예, 잘 그 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장을 차리기까지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해진 탈북자 김영수 씨. 공장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처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이 얼마 들 거 아니에요?
기계 말도 한 천만 원 들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지. 저 이게 뭐 이거 다 일치 이거 다 있으려고.
한 4천 정도. 4천 조금
얻었는데. 돈 다 해서요. 그러니까 그건 권리금이 속할 거라 말이지는
그래.
그다음에 이게 또 보통에 그 임대 보증금이 있을 거야.
보증금은 300밖에 안 돼.
어, 딱 잡고.
지금 지하니까.
아, 300이고 그 월세 뭐 한 대로
나가야 돼. 월세 한 관리비까지 합하면 비서 비자 소송하고.
어.
청소나 했으니까 벌써 한 70만 원.
괜찮다. 근데 그것도 등 그래도 이런 정도 계속 보내는 거 중요하죠.
보내야
열심히 보내야 돼. 그러니까 시작이 났으니까.
공장을 차리기까지 제법 큰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탈북자 김영수 씨. 국수를 구입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합니다.
아, 냉동고 다 생산해가지고 다 있으면
돼요. 이거 냉동으로
이게 지금 자, 이거 옥수가 이게 이게 옥수지요?
네. 옥수 60도 세. 이게 하나 얼마라고? 이거 6천원, 옥수고수 5천원. 옥수 6천 하나다가 네. 이거
아, 생산은 많이 해놨네요, 뭐 이게.
하나, 두 개.
전화 보는 건 알려줘도 예. 전화 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이제 거기다 보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찾으면 제가 그 택배를 보내니까 저렴하게. 아,
그러면 입금된 거 확인하고 보내주고
하면 되죠. 예,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소개할 사람
나가는 사람도 좀 있지. 그런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예. 좀 많이 사먹게 하면 좋지. 가격을 알아야 되거든. 가격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누룩재 육수가
누룩 6,000원.
6,000원이요? 6,000원이죠?
1kg, 예.
6kg가 그리고
그 옥수수
옥수수가 두 가지 있으면
예. 5,000원. 예. 그럼 밀
밀도 있어요?
예, 4,000원.
밀도 싸네.
국수를 구입해서 나오는 탈북자 김영수 씨.
아, 참 여잔데 담도 큽니다. 거의 4천만 원 돈이면 달러로 볼 때는 한 3만 8천 달러가 되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기기도 넣고 또 공장도 잘 꾸렸습니다. 시작이 지금 한 지가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아마 식당이나 이런 제조업 같은 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어렵긴 하죠.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이득이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물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지금 이득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득이 좀 많이 나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제 1년이나 또 그 후에 얼마나 더 잘 되는지 한번 그때 와서 또 한번 좀 구경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8년 8월 20일 오늘.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합니다. 이로써 4개월 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시작된 프라하의 봄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같은 해 4월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체코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석에 임명된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파 두프체크는 재판의 독립, 의회 제도의 확립 등을 포함한 개혁 조치를 이끌었고 이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잠시 동안 프라하의 봄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체코의 이러한 민주 자유화 운동이 주변의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1968년 오늘 20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프라하의 시민들은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온갖 힘을 썼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프라하는 소련군에 점령당하고 3일 후 체코 대통령은 개혁 정책을 포기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로써 약 4개월에 걸쳐 지속된 체코의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은 끝나고 맙니다. 1944년 8월 20일 오늘 인도의 전 수상을 지낸 라지브 간디가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납니다. 인도 초대 수상인 와하자왈 네루의 외손자이자 인디라 간디 전 수상의 장남으로 태어난 라지브 간디는 이웃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 조종사가 됩니다. 하지만 인디라 간디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그의 동생 산자이가 비행기 추락사로 사망하자 라지브 간디는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간디가 37살 되던 해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3년 뒤 어머니가 암살당하자 총선거를 거쳐 인도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간디는 임기 중 종교적 갈등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또한 반대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간디는 이후 실시된 총선거에서 크게 패해 비슈와나스 싱에게 총리직을 넘겨줍니다. 이후 간디는 1991년 인도의 남부지방을 다니며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자살 폭탄 테러를 받아 사망합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이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을 방문한 해리스 사령관은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핵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라도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한 연합 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날 존 하이텐 미 전략사령관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해리스 사령관과 함께 정경두 신임 한국합참의장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한국군 고위 당국자 등과 만나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두 사령관은 내일 시작되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 가디언 연습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도 이번 주 중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미군 지휘관들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13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송 장관 등을 만난 바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합참 신임 의장으로 취임한 정경두 의장은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한국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서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3군 균형 발전 등 국방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미한 군사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정부의 안보 정책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미 해군 수남선의 잔해가 민간 탐사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창업자인 폴 앨런 씨가 이끄는 민간 탐사팀은 어제 성명을 통해 필리핀의 해저 5,500m 아래에서 인디애나폴리스함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부품을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진 인디애나폴리스함은 필리핀 인근 바다에서 일본 잠수함의 어뢰를 막고 침몰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어제 극우 세력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보스턴 경찰은 이날 보스턴에 약 4만 명의 시위대가 집결했으며 이 중 일부가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총기를 휴대해 모두 2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보스턴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의 극우 세력 약 100명이 시위를 예고했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반대 세력에 막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반대 시위대의 저항에 막혀 예정보다 일찍 해산했다고 경찰 등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댈러스와 애틀랜타, 뉴올리언스 등에서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애틀랜타에서는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의 고향으로 행진하는 형식으로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버지니아 샬럿츠빌에서는 12일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이 주둔하고 있는 탈 아파르 탈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오늘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ISIL군이 항복하던지 죽던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 아파르는 모술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으로 지난 6월부터 다른 ISIL 도시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현재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군은 탈 아파르를 둘러싼 상태입니다. 인도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인도 뉴델리에서 북동쪽으로 130km 거리에 있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칼링가 우트칼 익스프레스 열차 최소 6량이 선로를 이탈한 뒤 뒤엉킨 겁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최소 50명이라고 밝혀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고 오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20에서 80mm, 황해도는 120mm를 넘기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3에서 23도, 최고기온은 21에서 31도입니다. 파고는 동해에서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